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선 연약한 설교자에게 성령의 함께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청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게 되는데 이렇게 향품을 바르면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늦출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주님의 시체를 잘 돌봐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마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만 살펴보더라도 주님은 네 번에 걸쳐서 주님의 부활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거듭거듭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과 함께 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여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을 울며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요한 외에 주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 장례 절차에 따라서 미처 다 끝내지 못한 그 장례 예법을 끝마치려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는 일일까? 여러분, 본문은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 방식은 많은 봉사들과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려고 힘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면 언급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주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였고 그래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마르다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폭발하고 맙니다. 왜 마리아를 꾸짖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원망의 말을 주님께 하였을 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들로 분주하나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섬기는 가장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향품을 발라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셨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은 주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아침 무덤에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큰 지진과 함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종종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역사 가운데 동반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증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시내산이 떨리는 그 일들이 기록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지진도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의 백성들을 새로운 피조물들로 창조하시는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선포하시며 그렇게 그날에 지진이 있었고 천사가 보냄을 받게 됩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시도록 그 돌을 옮겨놓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주님은 천사가 돌을 옮겨놓지 못하면 나오실 수 없는 분은 아닙니다.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놓은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인들과 이제 앞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올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천사들로 하여금 돌을 옮겨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타난 천사가 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한 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아마도 두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만이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천사만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천사들은 돌을 굴려놓고 돌 위에 앉아 있었다고 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앉았는데 헬라어에는 영어나 한국어에는 없는 특별한 시제가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임퍼펙트라고 하는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이 미완료 시제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의 사건이나 행동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일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한국말 개역성경에 보면 돌 위에 앉았는데 단순 과거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의미는 이것이 계속되었고 반복되었다는 계속 앉아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가 무덤을 찾아오는 그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암시를 받게 됩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놓고 한동안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왜 천사가 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 천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거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또한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의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목격하였던 군인들은 사색이 되었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려움에 기절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수하던 군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에 묻힌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사실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등장하여서 무덤 문을 열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얼어버렸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세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수하던 군인들이 두려움으로 떨었다 했을 때 이 군인들이 떨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 세이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에 그 땅을 진동케 하셨는데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들의 영혼을 울리게 한 것이고 그래서 죽은 자와 방불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날에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경험하였던 이 엄청난 공포를, 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감히 입을 열지도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공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천사의 등장으로 여인들도 무서워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때에 여인들 또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5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수직하는 군사들이나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께 모욕을 가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앞에 크게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목격하는 그 순간, 깨닫는 그 순간 세상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너희는 그들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들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지막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설 때 누구나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하겠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신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신실한 사랑만큼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으로 일시적으로는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너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는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들의 주님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너무 자주 실패합니다. 그런데 지금 6절 말씀에서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고 지금은 좌절과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또 주님의 무덤을 처음 찾아왔던 이 신실했던 여인들조차도 주님이 부활하셨을 것을 기대하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죽으신 그 몸에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6절 말씀에서 천사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하셨던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경험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슬픔에 휩싸이고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주님의 부활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이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13절에 보시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장사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모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려워하여 그 곁을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나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서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찾아와서 주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을까? 일반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렇게 담대한 제자들이었다면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을 지켰을 것이고 주님을 심문하는 그 재판장에도 그들은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주님의 무죄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일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무덤에 봉을 해놨고 그래서 그 시체를 가져갔다면 제자들은 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제자 중 그 누구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퍼뜨린 그 소문이 거짓에 근거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퍼뜨린 그 소문은 주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더 보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7절 말씀인데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했고 또 그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빨리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왜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까?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여인들이 이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다름질하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워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실 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나의 백성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슬퍼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해서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천사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았던 여인들 또한 혼합된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서로 상반되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시에 무서워하기도 하고 크게 기뻐하기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완전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천사의 임재와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이 기적의 현장에 왔지만 자신들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부인할 수 없는 신실한 증인들이었던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기쁨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두려움은 사라져 버렸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이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나타나시고 그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마태복음 28장은 그 부활의 날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서워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고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오늘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빨리 이 진리를 묵상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자신을 떠났던 제자들을 언급하시는데 10절에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을 부인했고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셨을 때 주님을 떠났던 그런 자들입니다. 수없이 3년이나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지만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아마 주님의 가르치신 학생들 가운데 가장 우수했던 학생들은 아마 여인들이었던 것 같고 그 여인들조차도 신실함으로 주님의 임종을 지켰고 장례의 자리에 참석했고 또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들이라고 그 호칭을 바꾸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는 주님의 이 자비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먼저 책망이 옳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버릴 수 있느냐? 스승을 그렇게 떠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너희에게 부활을 가르쳤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좌절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느냐라고 책망하실 만도 한데 주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로 빨리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던 그 속죄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선포입니다. 주님이 담당하셨던 그 속죄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였다는 선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을 받았다는 그 확증을 우리는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던 그 속죄가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선언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희락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담당하셨던 이 속죄 제사가 확실하고 완전하며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남은 그 모든 날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듣지만 그러나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였고 신실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던 마지막 원수조차도 사라졌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지금은 잠시 세력을 잡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십자가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잠시 우리가 슬퍼하고 염려할지라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죽음의 그런 공포가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확신에 차서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함으로 성숙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거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놀라운 진리를 알며 또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누리는 그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